VOA 세계 뉴스입니다. 라이칭 더 타이완 부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타이완 총통실이 17일 밝혔습니다. 총통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부총통이 8월 15일 열리는 산티아고 페나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국을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달의 타이완 외교부 상무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라이 부총통의 경유 방문은 통상적 관행이며 소란을 일으킬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 실시되는 타이완 총통선거의 민주진보당 후보인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 일정은 차잉원 총통이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 과테말라와 벨리즈 순방을 전후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각각 경유 형태로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어떠한 공식 교류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어떤 명칭이나 이유로든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비밀스러운 방미와 이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어떠한 형태의 무기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경찰이 한동안 중단했던 히잡 미착용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16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사이드 몬타제르 알마흐디 이란 경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전국에 경찰 순찰대가 설치될 것이라면서 순찰대는 히잡을 적절히 착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를 무시하고 해당 규범에 대한 불복종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우선 경고 조치를 하게 될 것이며 규정 파괴를 교집하는 경우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대한 자체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란 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리고 용모를 가리기 위해 길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던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가 의문사한 뒤 전국적 반정부 시위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시위에서 히잡을 불태우거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는 등의 행위로 항의했고 지난 10개월간 도덕경찰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 곡물 협정은 오늘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대통령이 앞서 말했듯 흑해 곡물 협정은 7월 17일로 끝나며 유감스럽게도 협정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즉시 협정 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페스코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맺은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와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 보장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총 3차례 연장에 합의했지만 협정상 자국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 보장 관련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협정 중단 가능성을 거듭 내비쳐왔습니다. 러시아의 이날 발표는 유엔이 최근 대러 제재의 틀 안에서 러시아 농업은행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대안을 확보하는 등 협정 중재 노력을 계속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크름대교에 대한 공격과 협정 중단 결정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계속된 전국적 폭우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국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늘 오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났던 오송시에서의 12명을 포함해 충청북도 16명, 세종시 1명, 충청남도 4명, 경상북도 19명 등 총 40명에 달했습니다. 실종자는 또 부산 1명, 경상북도 8명 등 9명이며 부상자는 총 34명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 한일 등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는 새벽 한때, 함경 북도는 낮 동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화성 18형 도발 직후 또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미, 한일의 대북 억제 협력이 크게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이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난 12일 화성 18형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 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하려 들수록 상황은 미국의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리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전개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대응 방식과 범위도 자유분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핵 억제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미 협박이라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증폭된 초조함이 담겨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했던 당초 의도와 달리 미한 확장 억제 강화로 오히려 안보상 불안이 더 커졌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미한 여론을 움직일 만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미국에게 공갈 협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을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김 부부장은 미 정찰기 한반도 정찰 활동을 트집 잡은 두 차례 담화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세 번이나 대미 경고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미한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곧 출범할 미한 핵협의 그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콜드런치 방식의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었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미한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아세안 등 중립지대 성격의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로 도발하고 압박을 가할수록 한미일의 협력은 더 강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인 거고 그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강화되겠죠.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상소롭지 않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미 도발을 예고한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미한연합훈련과 향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이 어떤 군사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로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과감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북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각도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박석자 연구위원은 또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규모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전술 핵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상 핵전쟁 연습 성격의 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도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도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며 화성 18형 추가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한 확장 억제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수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미한 이래 대북 군사 대응 수준이 역대급이라며 북한은 여기에 식량난에 따른 민심 동요를 막아야 하는 대내외적인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 또 특히 이제 먹는 문제 해결에 이제 우선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올여름에 홍수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놓음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게 이제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국내 변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 교수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설 만큼 녹록한 조건은 아니지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 미한의 군사행동이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영토 침범으로 인식될 경우 대형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무엇보다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엔 7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가며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미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인권 문제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The DPRK ha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it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just this week, also threaten the region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번 주 있었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도 지적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Unfortunately, to date, Pyongyang's answer to that proposal has been to launch more missiles.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일관되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사일을 더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타이완 해협도 거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seek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hich is in the interest of all n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향한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교역량의 50%가 매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일부 반도체의 70%가 타이완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계속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도전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3국 협력을 통해 이룬 진전이 자랑스럽다며 이런 협력을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보다 공동 안보에 큰 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is no greater challenge to that common security than the ongoing provocations coming from North Korea, from the DPRK, yet another.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3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됐다며 우리 3국이 공동방어에 단호하게 동참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장관은 오늘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하며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고 그들의 도발이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days ago, North Korea launched another ICBM, and this happened just.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뻔뻔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영내 민간 항공 운항 및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적인 수입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해양 차단 훈련을 포함한 우리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한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북한이 참석한 영내 다자 외교 안보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진 장관이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영내 평화, 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지해왔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박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을 상기하며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참여하는데 14일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2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대부분 각국의 외교수장이 참석했지만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북한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북한이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이후 회의가 열린 만큼 회원국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7월 12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2002년 9월 북일 평양 정상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미해결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일본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면서 다른 참가국들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틀 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렐 고위 대표는 이어 지속 가능한 안보로 가는 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상기했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대사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자신들의 이번 ICBM 발사가 자유권 행사 차원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불법 정찰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다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호전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도발적인 행동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든 영내 주둔이든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과의 억지력을 강화하며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초점은 영내 안보와 안정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언급한 대로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북한인 그 기회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불법 정찰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0일과 11일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 자산이 북한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에서 비행했다며 이는 주권 침해와 무단 침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4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 수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주한 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방침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법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 세출위에서는 새 회계연도 국무, 국방 세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일 공개된 525억 달러 규모의 국무 세출 법안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 법안에는 대북 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세출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선 이용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 USAGM이 2024 회계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무세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케이 그레인저 하원세출위원장은 국무세출법안 표결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 법안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중요한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t funds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hile reducing spending on unnecessary programs.
이어 예를 들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다른 적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적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에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8,26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세출법안도 하원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세출법안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 첫 출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양국의 핵협력 약속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이 틀 안에서 한국의 결정권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안킷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판다 연구원님, 북한이 발사한 화성 18형 ICBM은 최고 고도 6,600km까지 치솟아 역대 최장 시간인 74분간 1,000km가량을 비행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기술의 극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The test appears to have been a success, but I wouldn't necessarily describe it as a particularly dramatic success.
이번 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히 극적인 성공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왔는데 북한이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몇 배나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동북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비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매우 급격한 궤도로 고각 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 않으려는 것이죠. 또한 고각 발사할 경우 미사일이 비행하는 동안 신호교신을 유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사일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성 18형의 북한의 광범위한 핵억지력 강화 노력에 기여할 매우 뛰어난 시스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말트 부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한결같은 메시지인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심각한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인가요?
Well, no, it's a very good question,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United States
좋은 질문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성명에는 여러 청중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북한도 청중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성명을 토대로 평가를 바꿀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중은 전 세계입니다. 미국이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북한과 외교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식하길 원합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를 요청하는 미국의 성명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판다 연구원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왜 나토와 힘을 합쳐야 할까요?
Sure. So I think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particularly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re's broadly been a recognition in North.
지난 몇 년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공통된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특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특히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동북아시아 작전 구역이 여러모로 상호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지역의 안보가 유럽 대서양의 역학관계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토의 AP4 아시아태평양 협력국들은 이 원칙에 따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토는 조약에 따라 북대서양 지역 안보에 집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에 처음부터 맡겨진 임무이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나토와의 관계를 폭넓게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최대한 강력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요.
주말트 부차관보님, 한국이 나토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면서 유럽 전구에 관여하면 역으로 북한이나 중국으로 인한 동북아 분쟁에 나토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First of all, I think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any of the member states of NATO
우선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이 유엔사의 일부로 이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토의 많은 회원국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미한 연합군의 대응을 수십 년 동안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양국 훈련을 참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군사협력 강화 조치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처럼 한국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나토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이 나토 파트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한국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한동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이나 모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무기 재고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진정한 기회입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합리적인 가격에 매우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생산하는 훌륭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찾고 있고 한국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나토가 무기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듀마트 부차관보님, 며칠 후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재 핵무기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 사용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Well, I'm actually very excited about the nuclear consultative meetings that will occur next week.
저는 핵협의 그룹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 사용 결정까지 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잠재적 적을 억제하며, 세 번째는 핵 공격에 대한 잠재적 대응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신뢰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공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북한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호 신뢰 강화를 통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반복적인 과정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핵 교리의 특정 측면을 우려한다면 의견을 제시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핵협의 그룹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고 새로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환경을 조성하는 1단계와 2단계에 참여한다고 해도 결국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이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Well, the decision to use nuclear weapons doesn't occur in a vacuum. There's a lot of planning and scenario building.
핵무기 사용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주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많은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한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교리를 논의할 것이니까요. 또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다 연구원님, 워싱턴 선언은 한국 내 핵무장 요구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대된 영향력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과도한 주장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핵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이 독점하고 한국은 핵 결정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재래식 전력으로만 지원하길 바란다는 게 미국의 생각 아닐까요?
I think that's generally accurate, but that's how the U.S. treats all 30-plus of its allies, including NATO allies. NATO does have nuclear.
앵커의 분석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30개 이상의 나토 동맹국 모두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개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나토와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이전에 맺은 합의죠. 한국과 맺은 합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어떤 조치도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한국을 다른 동맹들보다 덜 중요하게 대우한다고 시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워싱턴 선언은 유럽 일부에서는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나라에선 미국이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것 중 일부를 유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때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워싱턴 선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핵협의 그룹 발표와 더불어 또 하나의 혁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과거의 유사한 문서에서 이런 식의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 결정에 앞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한국의 요구에 미국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가에 따른 대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워싱턴 선언은 근본적으로 쌍방간 보증입니다. 워싱턴 선언에 한국의 비확산에 대한 법적 약속 문구가 포함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 문서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고 보고 법적 약속에 위배되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태세 검토에서 약속한 내용, 바이든 대통령도 확인한 내용을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So look, I think a lot of this will be scenario specific. And the language on ending the regime actually doesn't appear in the
많은 부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종식시킨다는 표현은 실제로 워싱턴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 표현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특정 행동 방침에 얽매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핵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핵협의 그룹에서 논의해야 할 다른 상황 중 일부는 확실히 더 불분명한 회색지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가 이런 모든 비상사태에 적합한 도구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한국과 미국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한 동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제한적 강압 활동과 핵을 동원하지 않은 치명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의 범위에 대해 미한 양측이 논의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트 부차관보님, 핵태세 검토 보고서나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에 약속하지 않았나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요.
Yes, I think the point of this statement is deterrence. We want North Korea to have.
그렇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억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결과가 재앙적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이번 미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사용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판다 연구원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처리수의 안전성을 보증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다른 나라를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나요?
Also on some level, you know, that is an opportunistic criticism. Based on the technical evidence, based on the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적인 비판이죠.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여과한 데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평가와 기술적 증거에 근거해 저는 방류에 대해 우려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같은 나라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장 자체에 관해선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방사성 핵종 유출을 꽤 능숙하게 막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 설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런 징후를 찾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실험을 할 때 방사성 핵종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죠. 북한이 핵무기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동위 원소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타국 정보기관이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주몰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안킷 판다 카네기 재단 선임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 군당국은 최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실시한 미한연합공중훈련을 통해 작전 전술 역량을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서는 북한 불법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최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 전투기들과 실시한 연합공중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VUE의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B-52H가 최근 한국과 두 차례, 일본과 세 차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례적인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간 훈련, 전술, 기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3일 한국, 일본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한국과 일본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두 나라 공군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펼쳤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적대국이나 경쟁국의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할 수 있는 태평양 공군과 동맹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임무는 사전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며 특정 국가나 위협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국제 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연일 미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3.5세로 한국과 거의 11살 격차가 난다고 유엔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의 30년 전 수준인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빈곤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3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을 남성 71살, 여성 76살, 평균 73.5세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보고서가 밝힌 남성 69살, 여성 76살에서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남성 81살, 여성 87살, 평균 84살로 작년보다 남녀 각각 한 살씩 길어졌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 격차는 10.5세로 거의 11살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기대 수명이 한국의 1990년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고려대학교의 이호환 교수는 지난 5월 이 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1990년은 남북한의 기대 수명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아동 사망률과 감염률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 악화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태, 빈곤 상태에서 아주 낮은 삶의 질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많은 만성질환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비교적 노인, 초기 노인 시기에 생을 마감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 사람들의 일상의 조건들이 아주 열악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호환 교수는 이런 열악한 실태는 남한 등 외부의 지원만으론 남북 간 기대 수명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의미라며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선 북한 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새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구 기금 보고서는 올해 기준 남한의 인구를 5,180만 명, 북한은 2,6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남북 모두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보고서는 한국의 65살 이상 인구는 18%, 북한은 12%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보고서의 한국 17%, 북한 10%에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0세에서 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이 19%로 11%에 그친 한국보다 더 유년층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dead cross가 일어났으며 한국 정부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유엔인구기금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모성 사망률이 더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즉 가임 여성의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보고서가 밝힌 2017년 기준 89명보다 평균 18명이 더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7년에 11명에서 2020년엔 8명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모성 사망률 추세 보고서에서 북한 내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은 산후 출혈, 감염, 폐혈증과 임신 중 합병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고 평안도는 새벽 한때, 함경북도는 낮 동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전해상 조용한 편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20도, 최고는 32도입니다. 안주 맑고 최저 20, 최고 31. 남포도 맑고 최저 20도, 최고 31도. 신우주 맑고 최저 21도, 최고 33도. 중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1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1도.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22도, 최고는 30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0도입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29도가 되겠습니다. 장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는 14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9도입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청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9도, 최고는 26도. 선봉,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6도. 삼지연, 흐리고 최저 13도, 최고 24도.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나머지 해상은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국산 곡물 수출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논평에서 러시아의 참여가 없어도 우리가 흑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두렵지 않으며 선박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그들은 곡물 선적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정치적 게임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협정 중단 선언은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굶주림을 무기화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과 함께 협정 체결과 유지를 중재해온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크렘린궁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인도주의적 교량이 계속 연결되길 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로 예정된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정이 중단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크렘린궁이 흑해 곡물 협정 중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즉시 협정 이행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약속이나 보장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를 접수해야만 재개를 고려할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맺어진 흑해 곡물 협정은 총 3차례 연장됐지만 러시아는 협정상 자국과 관련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단 가능성을 내비쳐왔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타이완 총통실이 17일 밝혔습니다. 총통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이 부총통이 8월 15일 열리는 산티아고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국을 경유해 귀국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다레이 타이완 외교부 상무차장은 회견에서 중국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 묻는 질문에 라이 부총통의 경유 방문은 통상적인 관행이며 소란을 일으킬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 실시되는 타이완 총통 선거에 민주진보당 후보인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 방문은 차잉원 총통이 지난 3월 29일과 4월 5일 과테말라 벨리즈 순방을 전후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각각 경유 형태로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공식 교류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어떤 명칭이나 이유로든 타이완 독립 분리주의자들의 비밀스러운 방미와 이들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어떠한 형태의 묵인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경찰이 한동안 중단했던 히잡 미착용 여성들에 대한 단속을 16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사이드 몬타제르 알마흐디 이란 경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전국에 경찰 순찰대가 설치될 것이라면서 순찰대는 히잡을 적절히 착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를 무시하고 해당 규범에 대한 불복종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우선 경고 조치를 하게 될 것이며 규정 파괴를 고집하는 경우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대한 자체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란 법에 따르면 여성들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리고 용모를 가리기 위해 길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던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가 의문사한 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많은 이란 여성들이 시위에서 히잡을 불태우거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는 등의 행위로 항의했고 지난 10개월간 이란 도덕경찰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계속된 전국적인 폭우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국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의 오늘 오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났던 오송시에서의 12명을 포함해 충북 16명, 세종시 1명, 충남 4명, 경상북도 19명 등 총 40명에 달했습니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상북도 8명 등 9명이었고 부상자도 34명이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